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과 마주한 해역에서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어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근 제73 집단군 모합동 여단이 푸젠성 남부의 한 해역에서 해안기지를 점령하는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남부 푸젠성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타이완과 마주한 지역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핵심 교두보로 간주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군 병사들이 공중 어모 속에서 상대 해변에 상륙한 뒤 기지를 점령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방군보는 이번 훈련에서 특공대, 공병, 선박 전문가로 구성된 공격제대를 여럿으로 나눠 연속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선보였다며 각각 다른 단계들에서의 전투 임무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영상 공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9일과 10일 신해혁명 110주년 연설과 타이완 쌍십절 연설에서 각각 통일과 타이완 주권 확보를 강조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외 유럽의 G20 국가 정사들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어제 열린 EU 장관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경제사회적 상황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렐 대표는 우리는 탈레반 과도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 재앙사태를 막기 위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호 합의한 관여 규칙을 준수하면서 우방들과 함께 항공기를 통한 물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날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탈레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프간 주민들이 집단적인 처벌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여파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기준 장저우 상품거래소에서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시성은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 올해 중국 전체 석탄 공급량의 3분의 1이 산시성 내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산시성 당국은 이번 홍수와 관련해 석탄 광산 60개와 비석탄 광산 372개의 채굴 작업과 위험한 화학공장 14개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BBC 방송은 현재 중국이 심각한 석탄 재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시성의 석탄 채굴 중단은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일 석탄광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19,000명의 난민 아동이 올 들어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위험한 밀림지대를 건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지적한 밀림지대는 87km에 달하는 거대한 밀림과 늪으로 이뤄진 다리엔 갭으로 실종자가 자주 발생하고 마약 범죄 조직까지 준동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유니세프는 올 들어 다리엔 갭을 건넌 아동은 19,000명으로 지난 5년의 수치를 합한 것보다 약 3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리엔 갭을 건넌 난민의 5분의 1은 아동이었고 이 중 절반이 5세 미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들어 다리엔 갭 밀린 지대에서 적어도 5구의 아동 시신이 발견됐고 부모 없이 파나마에 도착한 150여 명 아동 가운데 일부는 신생아였다며 이 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밀림지대를 건넌 난민들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남미 50여 개 국적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프랑스 내 야채와 과일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 판매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환경부는 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둥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 약 30개 과일과 야채류는 플라스틱 포장 없이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주간지 타임아웃이 세계 여러 도시에 사는 2만 7천 명에게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쿨한 동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음식, 음료, 문화적 가치, 즐길 수 있는 반문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 중요해진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 또 지속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넣었는데요. 큰 도시 기준이 아니라 한 도시의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구역을 선정했다는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자,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는 북유럽 나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뇌레브로였습니다. 코펜하겐 북쪽 지역인데요. 역사적인 상징물과 초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최고의 맛집 또 음료를 파는 가게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답니다. 또 차량 통행을 막은 길에 음악이 흐르고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2위는 미국 시카고의 앤더스빌입니다. 스웨덴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린 이곳은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 곳으로 역시 코로나 대유행에도 새로운 음식점, 음료, 술 파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정도였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3위는 한국 서울의 종로 3가입니다. 4위는 영국 에든버러의 항구 도시 리스, 5위에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루스의 스테이션 지역이 꼽혔는데요. 자,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상위권에 오른 비결은요. 서울의 심장이고 역사의 중심이면서 바둑판을 두고 모여있는 할아버지들이 있는 탑골공원의 매력과 전통 엿을 파는 손수레가 있고요. 보석 파는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고 소박한 맛집, 맥주 가게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역사 깊은 광장시장에서 녹두전과 김밥을 먹고 종묘의 돌담길을 걸으면서 저녁에는 소주에 오징어 튀김, 다양한 한국의 거리 음식과 포장마차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완벽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에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북한은 종일 맑은 지역은 자강도 구성과 희천, 황해도의 신계, 함경 북도 지역이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집니다. 또 강원도 동해안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지연 영하 1도입니다. 장진과 김영권 지역도 0도, 해산이 1도에서 시작하고요. 자강도 중강이 3도, 강계가 4도로 추운 아침입니다. 청진 8도, 함흥 9도, 평양이 11도, 신의주 10도, 해주 14도에서 아침을 엽니다. 낮에는 북부 지역 기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장진과 양강도 일부를 제외한 북한 전역의 낮 기온이 비슷합니다. 청진이 18도, 함흥 21도, 원산 장전 20도고요. 중강이 21도까지 오릅니다. 평양이 23도, 개성 용현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또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는 0.5m에서 1.5m 사이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라크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강력한 반미, 반외세 성향의 알사이룬 정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세 번째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치솟고 있는 LNG 가격을 진정시킬 힘이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이라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라크의 총선 결과가 나왔군요.
네, 지난 10일 이라크가 총선을 치렀는데요. 개표 결과 시아파 성직자 겸 정치인인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주도하는 알사이룬 정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원래 예정보다 더 앞당겨서 치러진 거죠?
네, 당초 총선은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 또 실업률 급상승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이라크 곳곳에서 이 민생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예,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조기 총선을 약속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이라크 총선에 걸린 의석이 모두 몇 석이었습니까?
네, 총 329석이었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적어도 167개 정당에서 3,200명 넘는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
이라크의 정당이 100개가 넘습니까?
네, 이라크는 지난 2003년에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추출한 후에 미국의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이념의 정당이나 정파 간에 연합 정파를 이뤄서 이 총선에 참여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총선은 끝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현재 이라크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알사이룬 정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더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사이룬 정파는 2018년 총선 때보다 20석을 더 추가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알사이룬은 54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의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자 압승을 거둔 알사이룬 정파를 이끄는 무크타다 알사드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이 반미, 반외세를 기치로 삼고 시아파 연합인 알사이룬을 이끈 인물입니다. 시아파는 이라크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최대 종파인데요. 무크타타 알사드르는 시아파의 성직자면서 이라크 정치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요. 2018년 총선 때는 전면에 나서서 알사이룬의 승리를 이끌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알사이룬이 이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선 전부터도 알사이룬의 승리를 예상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자 투표함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런 예측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현 정권에 실망한 이라크 젊은이들과 중산층 사이에 투표 거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명분을 주고 지탱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거라면서 보이콧을 전개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잠정 투표율을 보면 약 41%입니다. 이는 당초에 20%대에 머물 거라는 관측보다는 높은 수치인데요. 2018년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44.5%였습니다.
네, 자, 압승을 거둔 알사이룬 정파 말고 다른 정파들의 성적 좀 볼까요?
네, 아직 최종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르드계 정파가 현재 51석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수니파 연합이 38석, 누리 알 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이끄는 법치 국가 연합이 37석을 차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알사이룬의 정파 승리가 확실시 된 후에 11일 저녁 국영 TV에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은 점령과 정상화, 민병대, 빈곤과 노예에 맞선 이라크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언급한 이 정상화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발언 가운데 또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네,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이날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민족주의 국가 이라크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 반미, 반외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라크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모든 대사관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죠.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헝다그룹이 11일 또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서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소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헝다그룹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중국에서는 헝다그룹, 영어권에서는 에버그란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상 크다는 뜻의 중국어 헝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헝다그룹이 지금 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거죠?
네, 헝다그룹이 이날 갚아야 할 채권 이자는 1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마감 시한까지 돈을 빌려준 중국은행들이라든지 국제금융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이 헝다그룹이 이자를 갚지 못했다. 이게 뉴스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한 달 새 세 번째입니다. 헝다그룹은 지난달 23일에도 이 달러채 이자 8,350만 달러, 그리고 바로 며칠 후인 29일에도 4,75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원금이 아니고 이자가 그 정도인 거죠? 자, 네.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자를 내지 못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바로 공식 채무불이행, 디폴트로 선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첫 번째 미지급분에 대한 유예기간부터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작자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 자, 헝다그룹의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헝다그룹의 자산은 주로 부동산, 건물, 토지 등으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선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헝다그룹의 총 부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이는 이 핀란드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추정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헝다그룹이 당장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30%에 그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파산설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그룹의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지고요. 자금력이 약한 관련 기업이나 건설사들은 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연상케 하는 위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먼급의 파장은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중동에 있는 나라 카타르가 이런 상황을 진정시킬 힘이 없다고 밝혔다고요?
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11일 수도 도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했는데요. 카타르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힘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네, 카타르가 이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가 보군요.
네, 특히 LNG, 액화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내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많은 데다가 채굴까지 쉬워서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네,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 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또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 양이 제한적이고요. 또 난방이 필요한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수요량이 많으면 공급을 늘려서 이걸 가격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요. 하지만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최대 한도로 LNG를 생산해서 고객들의 주문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의 생산량이 8천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카타르는 앞으로 거의 300억 달러를 투입해서 2027년까지 LNG 생산량을 배로 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지금 현재 이 능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의 LNG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카비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비싼 천연가스 가격에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LNG 말고도 다른 연료도 가격이 치솟고 있죠?
네, 천연가스 외에 원유 그리고 또 석탄 가격도 올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원유 또 석탄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유 가격이 치솟은 데다가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부분 가동 중입니다. 특히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는 바람이 적게 불어서 전력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이 확보한 연료 재고량이 10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석탄 발전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더 돌려서 전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석탄을 증산하도록 명령하고 석탄 수입국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도 전력난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네, 인도 안에서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중앙정부는 석탄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주내 모든 조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 재개를 중단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투 현장에 여군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군의 전투복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도 있군요.
예,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 남부 텍사스주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11일 주내 모든 기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내렸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에버 주지사는 이 텍사스주 모든 조직은 개인적인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에 반대하는 직원이나 손님 등 그 어떤 계획에도 이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그러면서 백신에 맞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유하지만 텍사스 주민에게는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지 말지는 텍사스 주민들의 선택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연방정부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항공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고요. 이 텍사스의 대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 대기업 등은 이미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지사가 의무화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이 기업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버 주지사는 11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 조처에 반기를 든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일부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약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텍사스주는 백신 의무화뿐 아니라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서도 연방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고요. 또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도 반대했습니다.
네. 자, 백신 의무화를 금지한 텍사스주 조처에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의무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1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백신 의무화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의무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건 분명하다며 백신 의무화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지금 백신 의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백신의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인데요. 이 부스터샷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미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오늘 14일과 15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존슨 앤드 존슨의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언론은 모더나와 존슨 앤 존슨 부스터샷의 접종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미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난달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등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FDA 자문기구가 이번 주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부스터샷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한 후 추가 접종을 권고하면 FDA에서 며칠 이내 승인이 나게 되고요. 이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논의한 후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부스터샷은 이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는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11일 성명을 내고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의 긴급 사용 신청을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승인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만약 FDA 승인을 받으면 알약 형태의 먹는 치료제가 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 코로나 치료는 이 정맥 주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약이 승인을 받으면 병원과 환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머스크사가 개발한 치료제가 어떤 약인가요?
네, 몰누피라비르라는 이름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환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머크사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가격은 한번 치료 과정에 $7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방정부는 170만 명분에 대한 사전 구매 계약을 머크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로 갑니다. 텍사스주의 낙태법 관련 소식인데요.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1일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 재개를 명령한 제5 항소법원에 효력을 다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지난달, 그러니까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재개됐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1일 낙태법 시행을 앞두고 이 낙태옹호 단체들이 해당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낙타수주 낙태법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주의 임신중재법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이 한번 중단됐던 거네요.
예, 하지만 그 효력 중단 시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 정부 측이 즉각 제5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이틀 만인 지난 8일 항소법원이 이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이 되살아났는데 연방법무부가 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 11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텍사스 주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제5 항소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주법의 법적 타당성에 따져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항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낙태법의 효력을 중단하자고 하는 거고요. 텍사스 주는 효력을 유지한 채 항소를 진행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 11일 만약 텍사스주의 계략이 허용된다면 주 차원의 방위 행위로부터 안전한 헌법상의 권리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제5 항소법원이 일시적 이 명령을 더 확대할지 아니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텍사스주의 낙태법 처음 시행에 들어갈 때부터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텍사스주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인데다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거란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낙제 시술을 하는 의료진이나 낙태를 도운 사람을 상대로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또 신고한 주민에게 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은 이 법적인 논란이 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낙태법이 논란이 되는 곳이 텍사스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텍사스주 외 10개가 넘는 주들이 낙태를 엄격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임신 15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가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 낙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차이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더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 허용을 촉구하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인들이 낙태 반대 목소리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대선이나 선거 때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정치력을 토대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군이 군인들의 전투복에 변화를 줬다면서요?
예, 최근 미 육군에 더 가볍고 더 쉽게 입을 수 있는 방탄조끼가 보급됐습니다. 크기도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는데요. 지난 20년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치르면서 이 군복이 일부 군인들 체형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접수되자 군 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자, 새로운 전투복은 군인들의 더 빠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투복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투 현장에서 입을 군인들이 입는 옷인 만큼 안전을 생각해야 하고요. 동시에 기술력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변화는 아닌데요. 자, 이번에 나온 방탄복도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나왔고요. 이렇게 육군에서 방탄조끼 사이즈가 추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전투복의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가 다양해졌다는 건데 어떻게 다양해진 네. 겁니까?
예, 기존에는 방탄조끼가 특소,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사이즈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사이즈가 추가됐는데요. 단신용 특소, 단신용 소, 장신용 소형 이렇게 기장까지 반영된 전투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복을 이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 참 옷을 사다 보면요. 품은 맞는데 길이가 안 맞거나 뭐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복도 개인의 체형에 맞게 품과 길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른바 모듈식 조정 조끼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방탄 조끼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위치한 제8위 공수사단 내 4,500여 명의 군인들에게 이미 지급됐습니다. 또 여군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체형에 맞춘 새로운 여성용 전투 셔츠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여군용 전투 셔츠는 파병이 될 때 지급됩니다.
네. 자, 가볍고 체형을 고려한 전투복. 이 전투복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의 남성들을 주를 이루던 전투병과에 여군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남성의 체형을 기준으로 만든 전투복이 여군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군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키가 작고 체격이 작다 보니 뭐 특히 어깨나 가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군들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면서 전투 현장에서 이 활동성이 좋은 그런 전투복을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이 새로운 방탄조끼는 남녀 공용인 유니섹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 육군사나 보병장비 개발부서인 PEO 솔저의 제품 생산 담당자인 스티븐 밀러 중령은 체격이 작은 남자 군인들도 작은 사이즈의 조끼를 원하지만 여군용으로 나온 제품은 좀 꺼릴 걸로 생각이 돼서 남녀 공용으로 나오게 됐다고 AP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전투복, 군인복, 자, 새로운 사이즈 된 반응 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조끼를 받은 군인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1,200명이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사이즈를 선택했고요. 이 가운데 천여 명은 여군들이라고 이 피오 솔저의 킴 피에르 자모라 대위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피에르 자모라 대위는 특히 기장을 고려한 장신용과 단신용 사이즈가 나오면서 여군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사이즈 찾기가 더 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뭐 크기나 길이만 달라진 게 아니라 기능도 새로워졌다고요?
예, 새로운 방탄복은 추가 보호 장치인 이 방탄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탄막을 넣는 주머니를 위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방탄막 주머니가 이 여군들의 엉덩이 뼈까지 내려와서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어깨끈 역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자, 전투 현장에서도 방탄조끼를 벗지 못하는 군인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무거우면 네. 아무래도 전투력도 떨어질 텐데요.
맞습니다. 자, 이 새로운 방탄조끼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무게인데요. 기존 조끼보다 무게가 0.5kg 정도그램 더 가볍다고 합니다. 이 밀러 중령은 총알을 막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중량을 줄이면서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방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 무게를 줄인 생산업체는 두 곳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새 전투복이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이 파리 공수사단 세계연대 6,000명 이상의 군인이 새로운 방탄조끼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 밀러 중령은 훈련된 인력이 이 군인들 개개인의 몸에 맞게 이 조끼를 조정해 줄 것이고 군인들은 30분간 새 전투복 착용법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협상국 측에 합류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파리 거리를 행군하듯이 걸으며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군중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꽃을 던지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라파에트 후작의 묘지까지 행진했습니다. 라파에트 후작은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조지 워싱턴 사령관과 함께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군 지도자였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라파에트 후작의 묘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라파에트 장군님, 우리가 왔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와 함께 싸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파에트 장군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미군 장교의 말처럼 미국은 프랑스가 속해 있는 협상국과 함께했습니다. 유럽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유럽에 도착하는 미군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1917년 10월 유럽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모두 10만 명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을 이끈 총사령관은 존 퍼싱 장군이었습니다. 존 퍼싱 장군의 부대가 바로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을 받거나 기지를 건설하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규모 병력이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에 투입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곳에서 독일군에 맞서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일은 미군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미군 병사들을 만만하게 여겼고요. 격렬한 공격에도 그저 칼과 총을 휘두르며 미군 병사들을 겁주는 정도로만 대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많은 독일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고요. 독일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고 몇 달 동안은 유럽에 온 미군 병사 전체가 전쟁에 투입될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20세기의 세계 역사와 제1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꿔놓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봄, 러시아에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에 지쳐있었고, 러시아 제국 통치자인 니콜라이 2세 황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황제가 재위에서 물러났고 러시아의 군주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케렌스키의 새 정부를 돕기 위해서 미국 관리들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협상국 측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구원했습니다. 케렌스키의 새 정부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참담한 손실을 계속 겪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의 염원을 케렌스키 정부를 압박할 도구로 삼았습니다. 레닌은 전쟁에 지친 국민의 분노와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를 장악할 방편으로 여겼고 페트로그라드로 가서 군인들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선동했습니다.
저도 레닌을 따라 페트로그라드로 가서 항의 시위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지난 3월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물러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막을 내렸고 케렌스키 임시정부와 함께 러시아 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공화국으로 바뀌고 몇 달이 지났지만 국민들 생활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그라드에서는 군인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전쟁에 반대하고 케렌스키 정부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밤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에게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매일 밤 러시아 국민을 향해 전쟁은 우리에게 오직 상처와 굶주림과 죽음을 안겨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안에 레닌은 노동자와 군인이 주축이 된 조직과 함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볼셰비키 공산주의자인 레온 트로츠키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를 장악했습니다.
케렌스키 정부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과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희망을 잃었고 군에서 이탈해 도망치는 탈영병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유행어와 신조어 살펴보겠습니다.
Sorry, Mac. That's none of your beeswax.
미안해요, 맥.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None of your business와 같은 뜻입니다.
None of your beeswax.
What a funny old bird you are.
Old bird, odd person이란 뜻으로 이상한 사람, 기괴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유행하는지 볼까요?
Whoa, well, you're cray-cray.
Crazy, 독특한, 미친 그런 뜻입니다. Cray.
And I was about to take a selfie.
내 모습이 멋져서 직접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Selfie. 자신의 모습을 직접 자기 자신이 찍는 사진을 말하죠.
Since I'm on fleek.
On fleek. 예쁘게 보인다, 스타일이 좋다, 잘생겨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모습이 멋져서 직접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But no worries. I won't throw any shade your way.
나는 당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아요. Throw shade.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FOMO.
FOMO.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많이 등장하는 약어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고립 공포감입니다.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FOMO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들. Fear of missing out, FOM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주식에 다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걸 바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 FOMO investor, FOMO buye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약어로 FOBO도 있습니다. FOVO, Fear of better option, 선택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FOMO, FOMO는 고립공포감, FOBO, FOBO는 선택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can't predict what English will keep and what it will lose.
영어의 어떤 표현이 남을지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Who could imagine that we would still say we dial a phone number when we now push buttons on our cell?
지금은 휴대폰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전화를 거는데 우리가 아직 다이얼을 돌린다는 말을 사용할지 예상했을까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유행어, 신조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